10장 자유 언론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차원들에서 1절 서문에서 미국에서는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거나 가장 많은 돈을 모금한 후보자들이 거의 승리했다. 문단 4. 의회는 1974년 비용 제한법을 제정했는데 버클리 대 바레오 재판에서 대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바레오가 아니고 발레오죠. 그 이유는 의회가 언론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어떤 법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미국의 헌법 제1수정 조항을 수정 조항이 아니고 수정 조항이죠. 수정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수정 제1조. 자, 2편 논점 문단 6. 버클리 판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변론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탁월한 방법에 대한 어떤 가정에 의존합니다. 이것을 민주주의적 내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는 정부가 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치 연설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원칙 아래에서 민주주의는 가장 잘 보호된다고 주장한다.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많이 났네요. 그래서 그것은 민주주의를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점에 내기를 걸고 있는 것이다. 문단 7. 민주주의를 다수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정치 체제로만 생각한다면 민주주의 내기가 버클리 판결을 지지하는 강력한 논변임을 인정해야 된다. 반면에 민주주의를 집단적 자기정부 안에서 파트너십으로 보는 견해를 봐야 된다면 우리를 거부해야 된다. 이거는 결론입니다. 결론. 과정은 이제 앞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겠다. 첫째, 둘째의 관심사를 가지고 살펴보겠다. 2절, 제한된 개혁들에서 사용하는 비용의 상한선을 두고, 기부금의 한계 두고, 이런 문제에 제한된 개혁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개혁들이 제한되고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3절,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먼저, 문단 18A, 다수 지배견해. 국민 가운데 가장 많은 수에 의한 통치가 민주주의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다수결하고 민주주의하고 동의어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대중주의 버전은 가장 많은 수의 시민들이 실제로 지지하는 법을 제정한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겠죠. 가장 많은 수의 시민들이 숙고해 보지도 않아서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서로 모순될 수도 있고 비일관될 수도 있고. 그래서 더워키는 다수 지배 견해를 가장 최악의 견해를 택해놓고 막 비판하면은 허수아비 세워놓고 비판하는 거니까 공정한 게임을 해야 되겠다 해서 A2 숙고할 적합한 견해가 주어졌을 때 다수가 택했을 법을 제정하는 것을 다수 지배 견해로 보기로 하자. 그래서 A2를 이제 타겟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단 19 파트너십 견해. 국민에 의한 지배는 충분하고 평등한 동반자들로서 함께 행위하는 모든 국민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문단 20. 그래서 그 성숙한 민주주의의 두 가지 중요한 역할 중에 다수 지배 견해는 심판관 역할만 주의를 기울이는데 동반자 견해는 참여자 역할도 중요시합니다. 참여 역할에서 공중의 견해를 형성하고 나머지 시민들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도움을 준다. 도움과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관 역할은 그냥 투표나 해라 이 말입니다. 4절 민주주의와 자유언론 1편 문단 21. 자유언론은 다수 지배 견해에서 하나의 분명한 역할을 한다. 즉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충분히 숙고할 기회를 가지는 건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단 22. 그래서 이 선거 연설의 양을 제한시키는 법적 제한들이 다수집회 견해와 조화될 수 있느냐. 다음 교환장으로 넘어가서 문단 25. 그 비용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다수집회 견해를 주장하지만 비용의 한계도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들이 내걸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좋은 추리의 조건에 대한 가정들. 그러니까 중요한 자료의 제한된 집합이 아니라 넓은 자료의 집합을 기초 위에 놓을 때 결정을 다할 수 있다. 그래서 둘째는 민주주의에 대한 다수집회 견해 자체의 배경들에 있는 가정들, 즉 시민들이 많은 자료 위에서 숙고된 판단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민주적 결정이다. 이두 가지 가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거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즉, 비대중적인 의견을 공포하는데 보조금을 주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지지할 수가 있어요. 이 첫째, 둘째는 다수집회 견해와 어울리는 그 가정들인데,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것, 더 많이 말하게 하는 것은 지지할 수 있는데, 선거 비용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안 맞아떨어져가요. 문단 26을 보면은 EX 보면 끊임없이 텔레비전에서 반복되는 정치 메시지조차 반복할 때마다 적어도 그것을 아직 보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며, 그리고 그 메시지는 투표자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정보 전체 양을 축소하는 것이 투표자들의 능력을 더 향상시킬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미리 말할 수는 없죠. 문단 27에 보면 과학자나 역사가나 어떤 실제적인 문제의 결정자도 어떤 가설이나 결정을 지지하는 자료를 경쟁하는 어떤 가설이나 결정을 지지하는 자료보다 더 많다는 이유로 그 자료를 모두 읽는 것을 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FTA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게 FTA 반대 자료는 시민단체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그리고 막 동호 반복으로 새끼를 쳐가지고 20권을 만들었고, FTA 찬성은 뭐한 10권이 있다 그러면은 20권을 10권으로 정부가 미리 줄여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10권 읽고 싶은 사람은 10권 읽고, 20권 읽고 싶은 사람은 20권 다 읽어야지.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안 어울린다는 거죠. 문단 28. 법적 논쟁이나 공식 토론에서는 각 측이 동일한 시간을 할당받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집회 견해 하에서도 마찬가지의 어떤 제한이 가능한 거 아니냐. 첫째, 법적 논쟁이나 공식 토론에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쪽이 점유한 시간은 필연적으로 다른 편이 상실한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투표에서 그런 제안은 공식적이나 엄격한 것이 아니며, 더 자주 방송되는 것이 더 가난한 후보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은 의미하지는 않는다. 알아서 찾아보면 되니까. 뭐 FTA 반대 책자가 20권이 나온다 해서 찬성 책자 10권에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는 것도 아닌 거죠. 둘째, 법적 논쟁과 공식 토론에서의 동등한 교제는 공정함이라는 독립적인 관심들로 정당화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파트너십 견해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다수지배 견해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정하면 독립적인 기준을 끌고 들어오지 않는 한 다수지배 견해의 어떤 좋은 결정을 한다 다수자가 이런 거에 관련된 가정들로서만은 보조금을 비대중적인 의견에 지지하는 것은 맞아떨어질 수 있겠지만, 선거 비용을 제한하는 어떤 정책은 전혀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문단 29. 문단 29의 이제 세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은, 만일 정부가 사람들이 듣는 것을 제한한다면 사람들이 더 명확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논변은 온정주의적인 논변이죠. 그래서 이런 온정주의적 논변은 논쟁의 여지가 매우 많은 것이고 수용될 수 없는 논변이 할 수. 그러니까 듣는 것을 제한하는데 어떻게 더 명확하게 생각하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동반자적 견해에서는 온정주의적 논변이 불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공정성이란 독립적인 기준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집회 견해를 주장하면은 민주주의적 내기를 받아들여야 하고 비용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그런 설득력 있는 논변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아, 이제 그래서 두킨 동반자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세 차원에서 문단 33, 문단 31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의지를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과정에는 본래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없다. 그것은 공정하고 가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뿐이다. 문단 32에서 동반자 견해는 각각 적극적이고 평등한 참여자로서 스스로 통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민주적이다. 문단 33첫 번째 차원은 대중주권, 수직적인 관계인데, 수직적인 관계, 관리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어야 된다. 문단 34, 두 번째 차원은 시민의 평등, 평등한 사람으로 참여하기를 요구한다. 즉, 그의 신념을 호소할 기회를 전혀 갖지 않거나 그 기회가 급격히 감소될 때 손상을 입는다. 문단 35, 세 번째 차원, 민주적 담론. 집단적으로 함께 행위하기 전에 개인으로서 다 함께, 보자. 개인적으로 다 함께 숙고해야 되고, 단순히 그들이 수가 모자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단순히 투표해서 이런 선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냥 뭐 투표해서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호대로 결정한 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견해도 있는데, 내 견해도 좀 들어보소,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견해도 다 들어봐서, 아, 내 견해도 충분히 이렇게 평등하게 대우를 받았구나. 그런데도 내 견해가 설득력이 없어서, 요번에는, 게임을 잡지 못했구나. 단판에 한번더 해야지, 이렇게 될수 있는 건데, 이게 뭐, 애초에 그런 게임 룰 자체가 불평등해서, 내가 말하는 거가 다른 사람 말소리에 묻혀버려서, 아주 비중이 작게 돼서 평등하게 참여되지 않았을 때는 동반자 견해에서는 특정한 조건들, 적극적인 평등한 참여자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아무런 본래적 가치를 갖지 않는 그런 것이죠. 3편 민주적 동반자에서 자유 언론. 현대 민주주의에서 검열 압력은 많은 부분은 시민들 다수가 그들이 경멸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욕구 때문에 발생했다. 그래서 신나치주의자들이 행진하는 것을 막거나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행진하는 것을 막는 법은 민주주의 모습을 일그러뜨린다. 왜냐하면 그런 표현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평등한 처지에 대우하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단 39. 이게 미국에서는 되게 중요한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인종이 다른 인종 집단이나 다른 성에 대해서 경멸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경멸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평등을 손상시킨다고 그 자체가 그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 대상이 되는 인종적 소수를 침묵시킨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이런 넓은 의미의 일반화의 경험적인 증거는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는 정치적 의견이 자유롭게 소통되는 것이 평등을 공격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동반자 견해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신의 평등은 검열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구 꼴통이란 말을 쓰거나 뭐 빨갱이란 말을 쓰거나 이런데 누가 뭐 노무현 빨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이걸 갖다가 검열을 통해서 못하게 한다. 물론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리고 뭐 박근혜 수구 꼴통 이런 것도 검열을 통해서 못하게 한다. 그다음에 뭐 친일 발언을 하는데 김완섭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완섭이가 자기가 친일 책을 냈는데 그 지금 뭐 지명수배 중인데 명예훼손죄로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한 주장들을 많이 해요. 옛날에 뭐 창녀론 뭐 이런 것 돼가지고 뭐 대도 않은 소리도 하고 했는데 이 김완섭한테 욕을 막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욕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욕들이 인터넷 게시판상에 엄청 올라왔거든요. 김한섭이가 보니까 이그 임수경 씨가 50대 그 아저씨들이 임수경 딸내미 잘 죽었다 이런 그런 글들을 실음으로써 명예훼손죄로 이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이제 고소를 당해 벌금을 무는 걸 보고 그러면 나도 고소를 하겠다고 했더니 검찰이 그 고소를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때문에 어떤 평등한 대우를 법의 대우를 받지 못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법의 평등한 대우뿐만 아니라 강정구 교수가 어떤 통일 저기 뭐냐 북침에 대해서 이것이 통일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학술적으로 규정을 했다는 이유로 동국대 맞나? 예, 동국대에서 강정구 교수를 이제 파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 또한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모습을 일그러뜨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버드 총장이 그 여성들의 어떤 학문적인 지속성이나 수리적 능력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쫓겨났어요. 근데 피터 싱어가 이제 실천윤리학에서 논의했듯이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생물학적인 차이가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는 논의는 윤리학적으로 아무 함의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논쟁 중에 하나가 뭐 남성성은 어떻고 여성성은 어떻고 뭐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이런 거 나누고 뭐 아포리스트인 척하면서 이런 거 쓰는 사람들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그렇게 해서 무슨 실제적 차이가 나오냔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뭐 흑인이 IQ가 더 낮다. 그런 이유 때문에 흑인의 교육 기회를 더 제한할 것이냐? 그럼 빈곤층이 IQ가 재보니까 더 낮아서 빈곤층이 교육 기회를 더 제한할 것이냐? 그런 어떤 윤리적인 논변이 전혀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최근에 또 반대 연구가 나왔죠. 수리 능력에서 여성들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을 가질 게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걸 했는데 이제 생계를 박탈시킨다.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 내로 포섭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역시 감성적으로 자유주의 정책에 몇개 친화적인 의견을 가지게 된 사람이지 자유주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이제 CL10이라는 사람의 Mills on Liberty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강의하면서 좀더그 offensive nuisance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어떤 표현들, 행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단 43 균형접근법에서 단순한 논법인데 민주주의에 손상을 주는 규제들이 민주주의 전체적으로 향상시킨다고 계산될 때 이렇게 calculate 해가지고 총합을 계산해서 그 규제를 채택하는 것. 이전급부는 국가 안보나 사적 명예를 보호하기에 필요한 합당한 규제들을 금할 수 없는 것이며, 없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다른 규제들을 특별히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 문단 39에서 말한 그런 의견들을 다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그 민주적 논의가, 향상이 되겠죠. 뭐, 수구골동 빨갱이니까.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질이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위험성도 있는 거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불쾌감이나 공격받았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금지를 한다면은 단순히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없지 않을까. 문단 44 균형접근법에 대한 비판. 동그라미 1. 시민평등은 개인의 권리 문제고, 그 권리들에 대한 침해는 어떤 종합적 계산을 통해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건 뭐, 공리주의적 입장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입니다. 그래서, 매춘에 대한 토론에서, 성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다는 이야기 자체가 여성에 대한 공격이라는 전제에서 찬성 토론을 규제한다면은, 민주주의가 향상됐는지, 를 따지기 이전에 그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평등주의적 정치체제 내에서는. 두 번째가 이제 남용의 가능성이고,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단 45에서 균형 전략을 거부하게 된다. 문단 46, 민주주의적 내기를 지지하는 이논변은 두 부분을 갖는다. 첫 번째는 위험에 대한 하나의 진단, 즉, 통제를 정당화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 놓여 있다는 진단이다. 두 번째 부분은 전략적 준칙이다. 그 위협을 막는 가장 좋은 방책은 예방적 과잉살상, 즉 규제 법안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 위험들, 즉 전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정치적 담론의 위험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즉 특권층에게 동그라미 비민주적인 권력을 허용하면서 정치적 담론이 논변적 성격을 잃어버리는 것, 그 타락의 징후는 문단 47에서 너무나 명백하다. 그래서 문단 49에서 우리는 분별적 전략을 취해야 한다. 아까 균형 접근법은 안 되고, 그렇다고 민주주의 내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분별적 전략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주권이나 시민의 평등에 심각하게 타격을 주는 어떤 언론의 규제, 검열을 금지합니다. 검열은 금지하지만 문단 50, 선거 비용에 대한 상한선이 정치면에서 시민의 불평등을 상당히 수정하는 것에 도움이 될 때는 그것을 허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겠는데, 우리가 이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적용시켰을 뿐이에요. 그래서 적용시켰을 뿐인데, 이 민주주의적 내기는 우리가 민주주의적 내기는 잘못된 어떤 민주주의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모델이 이제 그 파트너십 모델과 다수지배 모델이 있는데, 다수지배 모델이 우리의 헌법을 더잘 설명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본권 구조를 설명할 수 없어요. 다수지배 모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 해석의 정합성 면에 있어서도 균형 모델 아니고 동반자 모델 중에서 그중에서도 분별 전략이 이제 균형 접근법은 아까 말했어 권리 개인의 권리를 소중하게 다루지 못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랬죠. 분별적 전략을 택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별적 전략을 가지고 쭉그 버클리 판결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와 이제 약간 상반되는 듯이 보이는 레드 라이온 판결이 있는데, 레드 라이온 판결은 그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방송인들에게 대립되는 견해를 함께 소개하라고 요구한 것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그런 판결입니다. 그걸 쭉 하면서 대부분이 판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관성이 단순히 그 결론에서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결론을 도출하는 동일한 어떤 모델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모델이나 이념상도 일관돼야 되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판례를 비판을 합니다. 뒷부분은 교환과 이제 책을 비교하면서 적용을 시켜보시고, 이것으로 자유주의적 평등 강의를 마치겠습니다.